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우리가 오늘 8장 4절부터 9절까지 세 번째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당시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던 상황, 문제가 나오죠.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고 사무엘처럼 온전하게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리더십에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제 해결책을 찾게 되죠. 해결책을 찾는 모습이 4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이 안에는 여지껏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해결책을 제시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이죠. 4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장로들은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요구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반응을 하고 행동했던 것은 어제 보았던 것처럼 6절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싶은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반응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든지 은혜를 구한다든지 혹은 영적 지도자답게 어떤 신앙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고 여러 좀 복잡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선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고 사무엘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세부적으로 네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뜯어보면 네 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예요.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대로 해주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게 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말씀을 본 것처럼 이스라엘 장로들,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택도 없는 소리 하느냐, 이것들이 어디서 나를 함부로 알고 이렇게 하시고선 꾸지람하시거나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시면, 아니면 좀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을 바로잡아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참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백성들의 요구가 타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합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고 온전치 못하고 이렇게 가면 결국 망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그럼 그냥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둘 테니 알아서 그대로 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를 해석하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해석하고 평가하시는 말씀을 볼게요. 7절 중간에 보시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로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7절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를 해석하셨죠. 그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다 들어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건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되시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 한편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반항하는 마음, 또 반문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무엘 아들들이 악한 지도자로 저렇게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 그럼 그대로 내버려 두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명확하게 잘 구분해야 됩니다. 제가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로들은 현실 상황은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악한 지도자로 행동하고 있어요. 현실은 잘 파악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그 현실에 대해서 옳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해결책이죠. 장로들이 제시했던 해결책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것을 해결책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가 있으니까 원래 해결책을 어떻게 삼아야 마땅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되심이 더 온전하고 풍성하게 우리 삶 속에 임하고 나타날 것인가. 이걸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옆으로 치워버리는, 하나님을 거절해버리는 그런 것을 해결책으로 지금 삼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들이 했던 선택, 그들의 해결책은 나를 버리는 것,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연에서 한 가지 더 해석하고 평가하십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데 8절이에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이 8절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했던 이 선택, 해결책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여지껏 살아온 모습, 과거에 살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쭉 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다가 지금 아, 한 번 좀 잘못하고 실수합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고 사실은 여지껏 사사시대 내내 300년 넘도록 그들의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과거에 속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가 지금 사무엘 시대 때 수십 년 동안 은혜를 받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은혜 받고 살던 시대를 종결해버리고 다시 죄를 짓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선택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그 녀석들이 집어릇을 개 갖다가 주고 고쳤어야 되는데 참 벌은 못 고쳤구나. 원래 살던 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이런 대답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온전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옳지 않게 태어나서 옳지 않은 모습으로 행동하고 살았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았어도 내가 언제든지 과거의 악한 내 모습으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 9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이제 그들이 하라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해줘라. 대신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푸시는 호의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왕처럼 그런 왕을 달라고 하니까 주어라. 대신 그들에게 경고를 하되 너희가 원하는 제도가 앞으로 너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다 이야기를 해줘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네 번째예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경고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철저하게 선택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죠. 너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느냐. 너희는 그걸 잘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그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가 가려고 하는 길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야. 너희가 결국 행복하게 살 수 없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없어. 내가 준 약속을 성취받으며 살 수 없어. 그래도 이 길을 가겠느냐? 그렇게 앞으로 닥치게 될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선택하면 자기의 선택이니 자기가 책임지고 심판받게 해라.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미래는 결코 밝지가 않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이 모든 내용을 듣고 나서도 그냥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그냥 왕을 세우는 길로 가버리게 됩니다. 자, 이 세 번째 모습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반응하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특징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정돈해서 우리가 한 두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응답만 하셨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제시해 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자기 고집, 자기 욕심대로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응답만 해주셨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데리고 가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그게 응답을 받은 건가요? 이게 응답을 받은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신 거예요. 니네가 악한 것을 요구하니까, 너희가 심판받을 길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걸 해결책으로 미리 들고 와서 나는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고집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옳지 않아,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든지 아니면 채찍을 들어서라도 훈계하신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마음대로 해라, 너희가 하자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그냥 허용하시고 방치해버리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상황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있는 사건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보시면 참 이 신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는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신 사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억지로 탁 붙잡아서 그냥 발을 손에서 끄집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해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죠. 굉장히 큰 은혜,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신 때예요. 그럼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은혜는 언제 베푸셨느냐? 이스라엘이 가장 믿음이 좋았나요? 그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기도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출애굽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불평불만에 저따위 것들을 도대체 출애굽시켜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가장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다 보면 나는 믿음이 있는 꽃만큼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큰 은혜를 베푸시는 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또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혹은 또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성도가 정말 훌륭하고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거나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 극단에 서 있는 왼쪽과 오른쪽에 서 있는 이 두 가지를 빼고 거의 대부분은 어떤 사건들이 주류를 이루냐면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신앙,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정도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태반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가 이러고서는 그냥 허용하시는 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50점짜리 신앙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50점짜리에 해당하는 응답을 주시는 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80점짜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발버둥 치고 살면 하나님께서 80점짜리에 해당하는 은혜를 주시는 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건 거의 대부분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악하게 요구하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고집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거나 아니면 그들이 구하거나 기도하지 않았던 걸 채워주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 믿음이 그 모양이니까 네가 그 순이니까 너 그냥 그대로 당하고 살아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두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는 눈꽃만큼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나 자신에게 제일 유익합니다. 참 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되는가? 대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쭈었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써야 돼요. 그렇게.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해결책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나한테 제일 좋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해답을 자기가 딱 제시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뒷부분에 가면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세워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결국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를 못하죠. 그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답답하니까 막 기도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패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답을 제시하세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의 악한 자를 새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답을 제시하시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잘 파악한 다음에 내가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내가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 여기로 가주셔야 됩니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해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앞에 이미 다 나왔어요. 이렇게 지도자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을 때 심판받기 전에 첫 번째로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돼요.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이스라엘 장로들은 장로들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물론 제일 좋은 건 죄를 가장 많이 범하던 당사자였던 사무엘의 아들들이 오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정이 시작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답을 제시해 주셔서 이제는 왕정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갔어야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메시아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어야 이제 합당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후에 보면 좋지 못한 모습으로 시작한 이 왕정 시대가 결국 첫 번째 왕 사울왕 때는 실패를 하고 그 뒤에 다시 지금의 과정을 또 겪고 이 밟아가야 되는 그런 슬픈 힘든 그런 과정들을 또 거쳐야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집어서 이야기하라면 이렇게 말씀을 꼭 우리가 정돈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잡아주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는 응답을 하실 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만 우리 팔을 억지로 막 비틀어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그래 그럼 한 30년 40년 허송세월을 해보자 그리고서는 그냥 방치해 보시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고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열심으로 간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했던 것처럼 어리석게도 나의 고집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인도함 구하는 그리고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과 성전과 사사들과 또 왕들과 귀한 모든 것들을 많이 주셨지만 주님 그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그들의 고집을 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구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아 나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나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주님 앞에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 성령님의 참 지도하심을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의뢰를 구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또 가는 길을 선택하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의 심령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열린 귀를 갖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